에스겔 17번째, 그래도 그 다음은 다르다. 에스겔서 25장 내용입니다. 오늘의 기독교가 당면한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교회가 주님이 주신 사명,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웃의 눈총을 사고 사회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오늘의 사회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닌데 오늘 본문에 제가 공동 번역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유다족 속도 별것 없다고 다른 민족들보다 나을 것 없이 되었다고 떠들며 빈정거렸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하는 짓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별로 다를 것이 없다 라는 뜻이라면 사실이니까 변명이 궁색해집니다. 자, 또 다른 뜻. 그러면 하나님 백성도 망할 때가 되면 별 수 없이 망하더라 라는 뜻이라면 하나님 백성에게도 세상에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긴 났는데 그럴 때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네가 자랑하던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라고 조롱할 때 그래도 그 다음은 달라 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데 여러분 과연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의 핵심이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단 하나를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십계명 제1계명에 그 답이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 이게 달라요. 다시 말하면은 세상의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인데 이 질문에도 대답이 분석해집니다.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세상 것 많이 우하죠.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면요 자기들과 별로 다를 것 없는 존재 아니 오히려 더 심하게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라고 빈정된 이유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유다가 무너지면서 곧 이어 다른 나라들도 모두 무너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다른 나라들이 그나마 유다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고 있었다는 뜻 아닐까요? 하나님은 의인 몇 사람 때문에 세상을 심판을 연기하시는데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는 소돔과 고모라 성도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잘 들으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 백성에게는 세상을 지키는 기능이 있어요.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기능도 있어요. 다 이런 기능들이 있는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 지금 읽어드린 언약에 기인하지만은 이웃 나라들은 이런 것도 모르고 하나님 백성의 멸망을 기뻐하고 조롱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백성의 심판을 받는 중에 이들도 심판을 받게 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웃에 있는 나라들을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 징계하는, 훈련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우리 오늘 본문 에스겔서 25장부터 이웃 나라들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옆에 있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26장부터 32장까지의 두로와 이집트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다음 본문에는 그들의 죄가 뭐가 잘못이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5장 3절하고 7절입니다.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내가 그것에 관해서,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해서,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해서 이르기를 아 좋다 하였더라.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 붙여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열국 중에서 패망케 할 벼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소돔성에서 구원받은 롯과 아브라함의 조카죠. 두 딸 사이에서 태어난 족속이죠. 근데 이스라엘과 아주 오래된 적대 관계가 있어요. 상당히 서로를 증오합니다. 암몬은 유대가 망하니까 아 좋다. 요즘 말로 뭐죠? 아 좋다는 아시구나 좋다. 근데 하나님이 유다를 치시는 거는 유다를 훈련하기 위함이지만은 그런 사실을 알 수 없는 암몬 사람들은 아 이제 교만한 유대가 드디어 망했다고 좋아하는데, 여러분 암몬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유다가 포로로 잡혀갈 때 기뻐하면서 유다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저주까지 한 것입니다. 이웃의 불행을 은근히 기뻐하면서 조롱한다면은 우리 가끔 그래요. 우리도 암몬과 다를 것이 없어요. 근데 입장 한번 바꿔보세요. 우리 크리스천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주위 사람들이 아, 얼씨구나 좋다. 이거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참 기도 안 막히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들에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평소에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길래 저 사람들이 나 망하는 걸 그렇게 좋아할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압. 이 모압 사람들의 유대에 대한 평가는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2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 말하노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하더라.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날에 변경해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열고 암몬 족속이 일반으로 동방사람에게 붙여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으로는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않게 하려. 내가 모압에게 벌을 내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여러분,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유다 백성을 겪어보니까 또 크리스천을 겪어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게 없더라. 참 크리스천의 그 아이덴티티와 우리의 그 자존심을 건드리는 아주 뼈아픈 비난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모압의 평가는 우리 크리스천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훨씬 깨끗하고 헌신적이어야 된다고 당연히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들 눈에 비치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반대로 보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별로 닮은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이유는, 그들 눈에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우리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별로 다를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우리도 원하고. 그래서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근본적인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감격을 창시한 요한 웨슬러가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한 게 아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이 모압의 잘못이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되니까 그냥 조롱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우리로서는 이 하나님 백성의 아이덴티티와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정말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는지 우리한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세상과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어떻게 다른가가 안 되면은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이런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쫓아가죠. 자, 그 다음은 애덤입니다. 애덤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2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덤이 유다족 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더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애덤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면에서부터 황무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빙자하여 내 원수를 애덤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노와 분을 따라서 애덤에게 행한 적 내 원수 갚음인 줄을 애덤이 알리라. 나 주여의 말입니다. 애덤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한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에 가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애덤 땅을 통과해야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데 통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돔과 이스라엘은 서로 영토를 빼앗고 뺏긴 역사를 반복합니다. 선지자 오바댜 1장 10절 14절을 보면 애돔의 죄악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형제 야곱이 예루살렘이 고통당함을 보고도 방관하였다. 유다를 조롱하고 재물을 약탈하고 오래며 천 이스라엘을 오히려 대적에게 넘기고 유다 멸망을 자기들 복수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해 보면요, 유대인이 강도를 당해서 고통당함을 보고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그런데 막상 유대인들이 평소에 멸시하는, 구별하는 사마리아인이 구해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또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 혹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나의 기회로 이용하는 것을 죄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함으로 죄를 지쳐 보통 뭐 하지 말라는 거, 해라는 거, 그렇지만은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우리 영어 예배 시간에는 우리 회개할 때 보면은 언돈,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걸 하지 않은 걸 하나님 앞에 큰 죄로 여깁니다. 그래서 애덤이 멸망당할 때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나중에 유다가 마카비우스에서 강대적으로 유다 종족으로 합병이 돼서, 그리고 애덤이라는 족속, 민족은 영원히 사라지는데, 여러분, 예수 당시에 헤롯 대왕이 애덤 출신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유대인, 안에 있는 소수민족인데, 유대인한테 늘 차별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제 로마에다가 뇌물을 써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차별을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유대인한테 환심을 살라고 거대한 성전건설을 한 게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 성전도 파괴되죠. 자, 네 번째, 블레셋. 블레셋은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에게 살던 해양민족, 뭐 해적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이스라엘과 거의 같은 시기에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암몬, 모압, 에돔은 이스라엘과 그 아브라함과 피가 섞여 있어요. 그렇지만 블레셋은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는 전혀 다른 족속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주 오랜 적일 뿐입니다. 2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 거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와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을 거저 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 거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손을 펴서 블레셋 사람을 끊으며 해변의 남은 자를 진멸하되, 여기 해변의 남은 자들은 이제 그 블레셋이 해변가에 있었습니다. 분노의 착불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지금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심판 같아요. 이 심판의 목적 같아요. 여러분, 블레셋은 영어로 필리스틴이라고 그러죠. 라틴어로 팔레스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은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그 가자 지역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민족적으로. 그냥 이름이 그렇게 같아 불러요. 자, 당시 이 브레셋은 아주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동기 문명인 이스라엘이 늘 항상 당하는데, 이제 다윗 시대가 돼서 통일왕조가 되고 이제 이스라엘이 강력해지니까 블레셋은 그때 가서 점점 패망의 길을 걷다가 이것도 역시 마카비 시대 이후에 역사적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금은 블레셋은 아예 없어요. 단지 그 당시의 지명, 뭐 가자 지역이라든가 여기 다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을 뿐입니다.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블레셋의 잘못은 원수를 직접 갚은 것, 그것도 원수가 공경에 처했을 때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근데 그때마다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살렸다고 하는데, 원수를 갚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거기 시편 23편에 잘 나와있죠.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주십니다. 원수가 원수를 갚으면 또 그 원수의 친척들이 또 원수를 갚고 또 원수를 갚고, 이거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윗이죠. 하늘의 마을을 시원하게 한 사람이 성경에 다윗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하는 게 뭘까요? 어떨 때 가장 시원합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래, 내가 미워하던 사람이 잘못되는 것 때문에 참 시원하다고 그래요. 자, 근데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불행에 은근히 좋아할까요? 자, 하나님을, 제가 그 답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이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가는 거 보고 우리 가끔가다 시험해 듭니다. 저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 왜 잘 되는 거야? 왜? 하나님 정말 계시긴 하는 거야? 그래서 나를 비방하던, 거기서 나까지도 흉보고 조롱합니다. 나 돈도 못 버는 거. 그리고 이제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거 보면은, 아, 위안되죠. 역시. 그럼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이 고통을 당할 때 너무 쉽게 정죄합니다. 네가 벌을 받아 마땅한 짓을 했으니까 벌을 받을 거야. 사람도 다 그러고 삽니다. 자, 근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 어려움 자체보다도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조롱받는 것보다 정말 힘든 게 있어요. 제가 겪어봐서 잘 압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것 같은 고통이 들으니까 예수님이 소리를 치십니다. 네. 얼마나 힘들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예, 육체적으로 힘들었겠지만 사실 예수님의 진정한 괴로움은 하나님의 세상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 장소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한테 세상 죄 때문에 버림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비명을 지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우리 원수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보고 기뻐하거나 조롱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려움을 겪은 사람의 그 아픈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자꾸 정죄하는데요, 유다가 망하게 됐을 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모두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 국한시킬 때 크리스천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잘못, 다른 사람의 세상적인 불행을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를 받는 사람은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제가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하니까 저한테 환란이 찾아오는데요. 네. 우리 같은 교회 어느 집사분이 찾아와서 아주 가까운 집사분이었어요. 당신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으니까 빨리 회개하라고요. 아주 심각한 얼굴로 충고하는데 참 황당했습니다. 참 억울했습니다. 지금도 안 잊혀집니다. 친했던 집사님이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물론 저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만은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요. 이웃을 정죄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분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크리스찬이 모르고 저지를 수 있는 아주 잘못이에요. 저는 그래서 실감만을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교우가 있으면요. 자꾸 정죄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같이 기도하고 그 어려움을 나눠주는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이웃의 불행을 하나님의 벌, 네가 무슨 잘못을 반드시 했을 거야 라고 하나님과 연관을 지키는 짓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옆 나라들이 하던 짓입니다. 욥이 불행을 당하니까 욥의 친구가 찾아와서 결국 뭐라 그런가 하면요. 욥 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욥이 생각하기에 자기는 회개할 게 없어. 그런데 친구들은 아니,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러지. 계속 회개하라 그러다가 이제 결국 끝나는 게 웃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요.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조롱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모르기 때문이고 이스라엘이 잠시 망한 듯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과정일 뿐이에요. 근데 이웃 나라들이 조롱을 합니다. 세상이 조롱을 합니다. 오늘 25장에 이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서 전체를 통해서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이 60번 이상이 나온다고 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나라에게 심판을 통해서 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나라가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래도 이스라엘 때문에 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축복하리라. 그 하나님의 언약은, 네. 그 언약은 오늘의 하나님 백성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제 사시다 보면 환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이 여러분을 조롱하거나 놀리더라도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데요. 그 사람들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고 벌을 받는데. 자, 여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물론 아프고 힘들고 그러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면요, 참 용기가 샘솟아 그러죠. 그리고 능력도 생겨요. 여러분, 7.8개라는 그 말은, 물론 중국에서 나온 얘기지만요, 아주 크리스천에게 자주 발견된 힘입니다. 7번 거듭되는 실패를 극복한 힘이 세상에 없습니다. 7번 가기도 전에 한 3번 망합니다. 그냥. 근데 크리스천은 7번 넘어지면 또 일어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복음성과 있죠. 나를 밀고 계신 하나님 계시다. 넘어지면 또 일어납니다. 네. 이걸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포기돼?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사람이라는 말이 계속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다 멸망해서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지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죽은 듯 보여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이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지 않죠. 이스라엘도 역시 일단 죽은 거는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데 무엇이 달라요? 다른 나라들은 아주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리는데 이스라엘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 다음이 달라요. 끝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다가 지쳐서 망하고 그냥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레스 왕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또 나중에 헤롯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데 이 성전 역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당하죠. 다 또 죽어요. 성전이. 그렇지만은 2000년이 지나서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사건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입으로 나라가 건설되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세계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기적 같은 사건이에요. 단 한 번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단 한 번 일어난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삶과 부활이 계속되듯이 이스라엘은 망해도 좀 있으면 또 일어나고 성전이 막 파괴되도 또 일어나고 우리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백성도요 이 크리스찬의 부활도 언젠가는 일어날 것을 예고합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이 징벌을 받고 똑같이 환난을 당하고 똑같이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다시 일어나는 일, 다시 사는 일, 부활했지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때는 늦죠. 구원의 문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데 예수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러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이.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형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는데 우리 처음에 했던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보고 너 도대체 네 나하고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야? 다 똑같아. 다른 게 뭐야라고 조롱한다면 비난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지 않는 분한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나는 당신과 별로 다른 것이 없어 보이고 또 세상에서 일하는 나에게 일하는 일들은 당신과 똑같은 것처럼 보여요.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당신들 눈에는 당신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은 나는 성령님의 감동감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변해가고 있는데 당신은 그대로 남아있잖아. 그래서 나에게는 점장차 새로운 삶, 부활의 삶,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당신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까지는 당신은 구원도 없고 은혜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차이는 없습니다. 세상에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끝이 다른데, 마지막이 다른데.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삶을 all-in 할 만한 충분한 가치를 가지신 분이에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산성, 피난처, 나의 구원자. 이게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다윗의 고백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의 멸망한 우리 하나님 백성이 과연 믿지 않는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달라야 하는가,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